오늘 창세기 설교 68번입니다. 68번째고요. 이제 두 번만 더 하면 창세기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큰 전제 아래 인간의 탁월함 가운데에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소망, 진정한 소망, 궁극적인 소망,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는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누구의 예를 들었는가 하면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장남이었던 르우벤을 예를 들었고요.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서 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탁월해도 인간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와 오늘 사실은 대동소이해요. 비슷비슷해요. 지난주에는 인간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인간의 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이상하게 됐는데 뒤에서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소리 너무 크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저만 큽니다. 그럼 제가 살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리고 여러분이 좋든 싫든 간에 인류의 역사는 힘이 지배하는 역사였습니다. 싫든 좋든 간에.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죠. 고대 사회가 그랬고 현대 사회도 그래요. 그리고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힘이 조금 센 남편이 힘 조금 약한 아내를 이렇게 억압하는 가정들이 대부분이죠. 제가 모두라고 안 그랬어요. 대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왜 대부분이라고 했는가 하면 어느 집은 힘센 아내가 힘 약한 남편을 지배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저희 집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를 그렇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저희 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가정에서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제가 절대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모습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권들은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새로운 정권은 항상 국민이 지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힘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맞는 말이 있고 틀린 말이 있습니다. 국민이 지지를 해 주어서 정권을 잡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힘을 실어주고 서포트는 해주고 지지는 해주고 있지만 국가를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힘은 권력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이 우리를 위해서 좀 일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착각을 하면서 아, 우리가 이제 힘이 생겼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자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나라가 이상한 꼴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수든 진보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힘은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나를 한다면 국가의 힘은 국민에게 있지 정부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의 정부 권력자들은 이제 어떻게든지 그 힘을 가지고 나쁜 곳에 사용하게 되면 그게 부정부패가 되어지고 그게 뭐 이상하게 꼴이 나고 나중에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같이 짧은 인생을 산 사람도 지난날 지나왔던 일들 어렸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뉴스를 들으면서 조금씩 이해를 하기 시작했던 그 나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를 놓고 뒤돌아보면 힘을 가지고 휘둘렀던 사람이 꼭 오래가지 못하고 그 힘에 의해서 또다시 넘어지는 것을 저만 해도 여러 차례 봤어요. 그러므로 힘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힘을 가지고 있으면 저 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를 잘 살게 하고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뭔가를 주겠다라고 우리는 소망을 걸고 그 사람을 지지를 하고 그 정권을 지지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조차도 정권에조차도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국가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회사에도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좋은 매니저를 만나면 만나면 그 좋은 매니저가 나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있고요. 그러나 사실 매니저 자체가 완벽한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의 기업체의 회장이, CEO가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이 우리가 기대를 하지만 사실은 그 창업주나 기업주나 CEO나 그분들에게서 완벽한 소망을 얻지는 못하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을 지금 야곱이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를 통하여서 얻는 그런 교훈이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에 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49장 5절에서 7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요즘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민수기 가지고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하잖아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민수기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지파들에게 물론 요단강 동편에는 이제 므낫세와 그리고 반지파들에게 땅을 주기로 했지만 르우벤과 그 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땅을 줄 거라고 약속을 하면서 땅 분배를 합니다. 땅 분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가 함께 모여서 사는 땅은 주지는 않아요. 물론 자세하게 성경을 읽어보면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서 삽니다. 흩어져서 살아서 이스라엘 전역에 48개의 성읍을 갖게 되고 그 성읍과 딸려있는 조그마한 변두리 땅도 가지고 거기서 가축을 키우면서 살아갑니다. 아무튼 이 레위 지파가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살게 되었을까? 그 이야기가 오늘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에서 마치 이것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나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는 예언의 성격이 담겨져 있어요. 이 후손들이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시므온과 레위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힘이 있는데 그 힘에는 소망을 우리에게 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시므온과 레위의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로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애굽 땅으로 이집트 땅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정착을 했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는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제 마치 유언을 내리듯이 축복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의 아들들만 온 것이 아니라 야곱의 손자들도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의 두 아들도 왔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온 것처럼 그보다 이제 요셉은 11번째 아들이니까 장남인 큰형은 또 나이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그 형도 아이들을 낳았을 테니까 요셉에게는 여러 손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에 할아버지 야곱이 손자들에게 들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아, 요거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도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게 있거든요. 굉장히 아픈 일을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다투는 일이었어요. 다투는 일인데 단순하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족속을, 한 그 들에 있는 족속들의 남자들을 모두 다 도륙하는, 몰살을 시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세겜에서의 사건이에요. 하지만 야곱은 그 시므온과 레위가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미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아들들이 그런 일을 해서 왔다고 했을 때에 아이고 역시 내 아들이야 잘했어 라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하면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겜 사건입니다. 이 세겜 사건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누이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이 그 자기의 누이를 겁탈을 합니다. 그래서 겁탈을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겜 족속 사람들이 추장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책임지겠다,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시몬과 레위가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족속과는 우리 결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누이를 데려가려면 할례를 받으십시오.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네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오늘날처럼 의료기구가 발달되지 못한 상황에서 돌칼로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다 누워있는 그 상황에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을 다 칼을 채우고 칼 들고 들어가서 누워있는 남자들을 다 도륙을 해버립니다.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보고 야곱이 정말 잘했다. 야, 또 누구 남아있는 애들 없는지 한번 봐라.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가자. 야곱이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5장 1절에 1절 2절 3절에 들어가면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 말은 자기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다릅니다. 다른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가 아브라함은 싸움을 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에요. 이것도 무슨 일인가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냥 짧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창세기 14장에 가면 자기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과 이방인의 왕과 그 연합 세력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침략을 하고 그 전쟁에서 롯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주변에 있는 동네 이웃들에게 부탁을 하고 같이 가신들을 모으고 칼을 차고 쫓아가서 전쟁을 치르고 롯을 탈출시키고 데리고 나오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칼 차고 가서 전쟁을 치렀던 사람인데 야곱은 싸운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다른 이웃에 있는 민족들과 이웃들에게 가서 치고받고 싸운 일이 없어요. 만약에 싸운 일이 있다면 요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얍복강가에서 하나님 붙잡고 씨름했던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게 창세기 32장의 사건이에요. 그 얍복강가에서 씨름을 하면서 옛날 개역성경에는 환도뼈가 부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개정성경, 새로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즉 허벅지가 그 관절이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야곱이 깨달은 게 있어요. 20년 동안 도망다녔던 그의 처절한 삶, 그의 처절한 삶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34장에 자기의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아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심정으로 베델에 올라가자라고 하고 베델에 올라가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 마음이 그냥 아직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기 전에 옆에 있는 모든 손자들에게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칼 갖고 휘두르면 안 돼. 힘으로 해서는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애굽 땅으로 돌아갈게요. 야곱이 지금 이민 와서 가족들과 함께 정착했습니다. 살만해요. 살만한데 야곱은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희의 민족을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언젠가는 먼 훗날에 다시 데리고 나가겠다. 어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몬과 레위가 예전에 칼을 들고 휘둘러서 인간적으로 승리했던 그 사건을 듣고 아, 삼촌들이 옛날에 그랬대. 아, 작은 할아버지가 옛날에 그렇게 하셨대. 큰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착각을 하면서 애굽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거예요. 언젠간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라고 하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에겐 소망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힘이에요. 칼 휘두를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것 가지고 설쳐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할까 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지만 힘으로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하면, 아니, 그건 본능이에요. 내가 뭔가 조금만 갖고 있으면 인간의 본능은 뭐냐면 자랑하고 싶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쇼오프 하고 싶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불평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은 앞에 자막을 해놨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데없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저부터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힘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모없는 일이에요. 쓸데없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두 살, 세 살 된 아이가, 아빠 보세요, 나 나무 자를 수 있어요, 내가 손으로 자를 수 있어요, 그러는데 아주 조그마한 나뭇가지 하나 갖고 와가지고 뚝 자르는 거예요. 봤죠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야, 난 너 없으면 어떻게 살 뻔했니?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진심이에요? 그 아들이 그 나뭇가지 조그만 거 하나 뚝 하고 분지르는 거 가지고, 아빠 봤죠? See? Look at me. 라고 이야기할 때 아빠가 들어주는 척해요. 칭찬하는 척해요. 그런데 집을 짓고 뭐 이럴 때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조그만한 아들이 나뭇가지 하나 부러뜨리는 것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 좋아하는 왕 누굴까요?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 두 글자 시작. 다윗이에요. 그러면 2등이 누군지 아세요? 네 글자예요. 히스기야예요. 솔로몬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죠. 자기가 아팠을 때에,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몇 년 연장됐다고요? 15년이 연장되었잖아요. 그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습니다. 어떤 꾸지람을 받는가 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꾸지람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통해서 꾸지람을 주세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거대한 강국입니다. 거대한 이 강국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남쪽 유단 나라를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 공격해 올 때에 히스기야가 우리를 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고선 공물을 갖다 바쳐요. 이것저것 금은보화를 다 갖다 바쳐요. 갖다 바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저 남서쪽에 있는 애굽 땅 이집트에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이게 방송 용어는 아닌지 모르는데, 이 멍청한 히스기야 왕이 빨리 굴복 안 하고 이집트에게 빌붙는 모습을 보고 자기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욕지거리를 합니다. 표현은 욕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욕이에요. 얼마나 한심했는 줄 아십니까? 11개 합니다. 앞에 자막이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돌아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게요, 하나님이 직접 히스기야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수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다른 신하를 통해서 성 안에 있는 히스기야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멍청하냐? 네가 지금 애굽을 의지한다고? 이집트를 의지하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집트 의지하면 우리하고 싸워서 이길 것 같아? 이집트가 어떤 나라인 줄 알아서? 갈대 지팡이야. 갈대가 뭐 이렇게 흔들거리는 거잖아요. 갈대 지팡이야. 근데 그 갈대가 상했다 안 상했다? 그 갈대조차도 이미 상해 있는 지팡이야. 아무 쓸모 없고 의지할 것 없는 그거 붙잡고 있다고? 웃기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래도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될 정도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의 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집트의 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자기를 살려줄 수 있을 거라고, 이집트의 힘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구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그 힘을 의지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잘 간직하고 믿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십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힘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힘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무언가 똑똑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빨리 포기하십시오. 빨리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살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인간에게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구원과 연결되어서 하나를 더 이야기한다면 인간에게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소망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예화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으로 가려고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그때 문 앞에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왜 내 나라로 들어가라고 허락해야 되느냐? Why should I let you into my heaven? 이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답할 때, 하나님, 내가 이래봬도 라스베가스 장로교에서 예배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 것 같으세요? 너나 알아? 그러실 거예요. 뒤돌아가? 그럴 거예요. 내가 이래 봬도 선교지 다녀왔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래 봬도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래 봬도 위트니 초등학교에 구제품 보내줬던 사람이에요. 이래 봬도 내가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래 봬도 내가 단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됐다, 집에 가라. 그 집이 어디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죄인 된 자가, 찢겨진 자가, 상처 입은 자가, 온갖 더러운 것으로 범벅이 된 자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하나님이 내가 왜 너를 나의 나라로 들여보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It is all because of the Lord Jesus Christ.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두 팔 쫙 벌리고 확 껴안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나팔을 그냥 팡파레를 불고 빨간 카펫이 쫙 깔려있고 그렇게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때 들어갈 때 우리가 똑똑해서 빨간 카펫 밟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아무런 힘으로 구원받거나 천국에 갈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몬과 레위에게만 이야기했던 건 아니죠. 야곱은 다른 아들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13절 이후에 이제 다른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야곱의 다른 아들들에게서 배우는 교훈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고 그리고 예언을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신신당부했을 거예요. 어떤 신신당부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겪어왔던 자기 아들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그 아들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 쟤네들 그 후손들이 언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이게 잘 화합해서 사이좋게 지낼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던 그 명령을 다 잊어버리고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신당부하고 또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면 그냥 너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너에게도 따따블로 있을지어다 아마 그러고 성경이 쭉 기록이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내용이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무언가를 예고하는 이야기였어요. 무언가를 예고하는 그 이야기가 너를 통하여서 뭐 그냥 뭐가 잘 되고 너를 통하여서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크게 일어나는 그 결과 축복의 결과를 놓고 좋은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심정으로 야곱이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냥 이렇게 자막을 만들어 보았어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서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가나안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화합을 이루지 못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씩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성경 구절이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성경 구절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근거로 제가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먼저 스불론입니다.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 아들에 대해서는 너가 너의 후손이 북방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매는 해변이라. 여기서 해변은 어디 곳인가 하면은 그 서쪽에 있는 지중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경계가 시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시돈과 베니게라고 하는 저 북쪽을 이야기해요. 그쪽 가서 이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돈과 베니게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혼합해서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은 그 땅의 아름다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꾸르앉은 건장한 나귀와 같이 힘센 사람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겨서 그냥 거기에서 눌러 살아요. 눌러 살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냥 땅이 좋으니까 거기에 눌러 앉아가지고 쫓아내야 될 사람에게서 압제를 당하고 지배를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어떤 이득에 눈먼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사갈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파입니다. 이 단지파는 정말로 이 호전적이에요.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인데 뱀이라는 말도 써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러면서 단은 길섭의 뱀이여 새끼의 독사로다. 그냥 말발굽을 뒤꿈치를 물어뜯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 단입니다. 그 다음에 갓지파입니다. 이 갓지파는 빈번하게 그냥 전쟁을 치르는 걸 좋아해요. 갓은 군대 추격을 받고 오히려 뒤를 추적하고 그러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계속 전쟁 치르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보기에 형제들이 맨날 싸울 것만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셀 지파입니다. 이 아셀 지파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을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왕과 더불어서 밥을 먹는 사람입니다. 관원과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밥상에서 관원의 밥상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인 것 같지만 이 관원이 누군지 왕이 누군지를 헤아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 그냥 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로 놓고 얘기를 하면 누구와 밥 먹었는지 이거 중요하잖아요. 어디 가서 밥 한번 먹었는데 사진 한 장 찍혀가지고 그게 그냥 지금까지도 그냥 시끄럽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나에게 뇌물을 갖다 주고 손을 비비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밥이 맛있을 것 같지만 나중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다 토해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오히려 빌 붙여서 그냥 아부하면서 밥상을 차려준다고 그러면 내가 이득을 얻었다? 그러면 이득 얻은 다음에 나중에 이게 불법인 걸 알면, 부패인 걸 알면, 이게 뇌물인 걸 알면 다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잠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잠언 2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삶과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지금 이 밥을 먹는데 이게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밥이에요. 옳지 못한 밥이에요. 그러면 내 목 앞에 뭐가 있다고요? 칼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밥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셀이 그와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납달리입니다. 납달리 지파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바라는 사람인데 이후에 성경에서는 이 납달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돌아다니는 건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베냐민입니다. 열두 아들 중에 막내죠. 이 베냐민은 외로운 이리와 같은 자라고 했어요. 그냥 물고 뜯고 빼앗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 베냐민은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멋있을 것 같지요. 근데 베냐민의 지파는 여호수아서에 가면 이 베냐민 지파가 정말 잔인한 일을 행합니다. 형제들을 막 죽입니다. 그 정도로 못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서 쉽게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르우벤은 욕심이 많고요. 지난주에 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격렬하고 유다는 탁월하고 스불론은 고립되고 이사갈은 종이고 단은 뱀이고 갓은 호전적이고 아셀은 풍족함을 누리고 납달리는 암사슴 같고 요셉은 생육이 중다해요. 많아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에요. 자, 이걸 보시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합니다. 유다가 보기에 저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저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아, 소망이 있다 그랬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아, 소망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소망은 여러분의 자녀가 판검사가 되고 전문직에 종사를 하고 뭐 사업에 성공을 하고 뭐 이런 그 직업적인 성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소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소망은 자녀들끼리 잘 살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잘 행복하게 사는 그런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소망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소망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선포되어질 거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선포되어지고 널리 널리 알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거라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틀린 것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잡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사는 멋있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왜 빠지십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내 자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고 나의 자녀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 기도는 빼지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도전입니다. 야곱이 보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솔직해져야죠. 내 자녀들에게도, 내 자녀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기도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평생의 부모로서의 기도여야 합니다. 마지막 자막입니다. 인간의 힘이 돋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랑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힘과 그 자랑이 여호와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라면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달란트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든, 여러분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든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느냐,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눈앞에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면 취하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이기에 인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0번째 되는 설교에서 인간의 소망을 결론을 내릴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엎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더 높이면서 사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